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던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끼리 어떤 관계로 또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여기 말하는 이 내 형제, 이 형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각 주에 보면은 신도, 성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관계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정체성에 관한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성도 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오늘 15절에서부터 20절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다움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겠습니까? 우리말에 뭐뭐다움 하면은 명사적 표현이 되고, 뭐뭐답다 하면은 동사적 표현이 되는데, 명사적 표현이건 동사적 표현이건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이름에 걸맞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걸맞다고 하는 것이 또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어떤 주방장이 있었습니다. 이 요리사는 얼굴이 참 잘생겼어요.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뭐 어느 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남들에게 빠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약점이 있다면 요리를 잘 못합니다. 너무 맛이 없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주방장이 있는데, 이 요리사는 키도 작고 얼굴도 그리 잘생긴 편도 아니고, 게다가 성격도 안 좋아요. 아, 그런데 이 음식 하나만큼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만큼 아주 맛있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요리사답습니까? 어렵군요. 그럼 의사로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사는 인정도 많고 얼굴도 참 잘생겼는데, 배가 아파서 찾아가면은 맹장염을 갖다가 위염이라고 그러지를 않나, 관절이 아파서 갔더니만 피부병이라고 하지를 않나, 의술이 영 엉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사, 이 사람은 성격도 깐깐하고, 의사라면 우선 믿음직해 보여야 하는데 믿음직해 보이지도 않고, 생긴 것도 그저 윗동네 떡새처럼 생겼는데 별론데, 의술 하나만큼은 진단뿐 아니라 치료까지도 너무너무나 잘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의사답습니까? 앞에 주방장이나 의사나 주방장답다, 의사답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주방장은 요리를 잘해야 되고 의사는 진단과 치료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의사가 정말 인술이 좋은데 환자가 돈을 안 갖고 오면 절대로 치료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어려움이 없거나 코페이를 안 가지고 온 환자에게는 치료를 안 해준다면 그 사람 의사다운 의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의사답다, 뭐 혹은 요리사답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사람의 그 직업적인 기능을 잘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기능적인 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어떤 마음을 갖고 발휘를 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이 뭐뭐답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이 의사나 주방장은 뭐 사람들이 다 쉽게 답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답다라고 할 때의 그 목사답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분 그러죠? 목사님 사랑이 많아야 된다고. 또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된다. 뭐 또 어떤 분은 목사란 사람들에게 방향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것이 목사의 기능적인 측면이라면은 그 기능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답다 하는 말 참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기대치가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교회다움, 교회답다, 교회다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란말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기본적인 의미는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면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은 다 갖춘 겁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을 다 갖춰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어우러서 음식을 나누는데 정말 그들이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여러분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런 예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건물 바깥에 간판을 하나 붙였는데 식품공장이라고 간판을 붙였어요. 뉴저지 한인 식품공장. 그런데 이 식품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게 뭔가 봤더니 자전거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공장은 식품공장입니까? 자전거 공장입니까? 간판은 식품공장이라고 붙어 있어도 그 안에서 생산되는 것이 자전거라고 하면 그 공장은 자전거 공장이지 식품공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이름하고 있지만 모여서 늘 이 기관을 잘 관리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는 것에 온 신경 쓰고 내 안위와 내 복받는 내 행복한 것에만 관심 갖고 있다면 여기가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법당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기도 복받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 나누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데 단지 우리는 차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차이로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지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해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개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세상에서 푸는 방식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틀렸고 누군가는 옳은데 따져보자는 것이 세상의 해결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 푸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교훈해 주시느냐고 하면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하라 하십니다. 단 둘이 만나서 그 사람에게 충고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에는 충고하라라는 것에 포인트를 주고 힘을 준 것이 아니라 단 둘이 만나서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세상에서 문제 생기면 누구의 잘잘못인가를 따지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은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상처럼 그럴 게 아니라 그 속에서라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결국 우리가 택한 방식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띠로 메고 서로 화평하여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화평하고 평화 만드는 자가 되라. 주님의 몸된 교회 내에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 평화가 흘러넘쳐서 내 속에까지 그대로 와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내 마음 평안하겠습니까?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먼저 평화를 만드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 평화가 뭔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실수할 때도 있어요. 교회의 초점이 평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원칙이 되지 않다가 보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열심히 교회 일 하느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도 깨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평화도 깨지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라도 평화를 의식하고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옛날에는요 막무가내로 복음 전하는 방식이 먹혀들 때도 있어서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런 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더라도 요즘은 에반젤리칼 미션과 더불어서 소셜 미션, 에반젤리칼 미션이라고 이걸 복음 전도라고 하면은 소셜 미션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러한 몫을 잘 감당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평화로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도 오고 우리 교회도 온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름도 바꿔지고 없어진 단체지만은 제가 한국에서 청년 시절에 한 40년 전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 안에 UBF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University of Bible Fellowship이라고 하는 이런 대학교 내의 선교 단체인데 여러분 김준권 목사님이 설립한 대학생 선교 CCC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CCC와 아주 비슷한 그런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UBF는 참 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구절도 많이 암송시키면서 사실 열심히 그 대학교 내에서 선교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단체는 세대주의의 경향이 좀 짙다 해가지고 이단 시비도 있었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청년이 거기서 훈련도 받고 말씀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순장이 됐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아불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방에 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어이 청년 왔어? 들어와. 아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 청년이 다짜고짜로 목사님한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시지요? 제가 복음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래 가지고 목사님이 아주 그냥 희한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목사님의 얼굴이 얼굴락 푸르락 뭐 그러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든다고 그 청년 쫓아내고 이 청년은 쫓김 당하면서 자기가 나가는 UBF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나는 의를 위해 일하다가 쫓겨났다.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이단은 아니지만 그 단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대주의적인 배경에다가 너무 수학 공식처럼 성경 문자만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청년도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서 그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를 하더라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걸 이 청년이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평화를 이루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모른 채 우리가 열심만 가지고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라도 깨어지고 친구 사이라도 여러분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파송시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의로워라. 그리고 정결해라. 그리고 한마디도 말씀하셨지.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워라.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어라. 우리 연이어서 이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들어서 확증 지으려는 것이다. 한 사람이 가서 고요히 말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시냐면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두세 사람들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줄 때 그 얘기를 다시 전달하라는 것이요. 사실 그렇죠. 1대1로 얘기하다 보면은 넌 그렇게 생각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해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게 아니라는 생각에 동의한다는, 다른 말로 공의로운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게 옳은가, 공의로운가, 이 교회에서는 이걸 살펴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제가 조금 다르게 바꿔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업적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이 교회가 가고 있느냐, 방향성을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당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이루고 저걸 이루고 해서 그 결과물이 잔뜩 쌓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요만큼이든 저만큼이든 그 양과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가는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걸 분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 남기나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기나 주님은 똑같이 저들에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그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의견만 그냥 주장하던 그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다수의 의견 쪽으로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오히려 내 의견이 저 사람보다도 더 옳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 접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좀 부족하지만은 그것이 결정적으로 교회를 해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어떤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했더니 강단 오른쪽에 두자, 왼쪽에 두자, 이것 가지고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피아노 그거 왼쪽에 있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이 회중을 보고 연주를 하거나 강단을 보거나 연주를 하면은 그건 또 어떻습니까? 이거 죽고 사는 구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장로님으로 세우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소위 훌륭한 목사님 찾아 세워서 우리 교회 한번 잘 해보겠다, 그 교회 몇 년 못 가서 싸움 날 겁니다. 좀 두리뭉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때는 자기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도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고 아주 모범적으로 바람직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하는 목회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평신도 사역은 구원 문제가 아니라면 뭐든지 다 양보하는 사람들이 돼요. 형님 먼저 하세요. 아우 먼저 뭐 이래 가면서 내 주장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평화와 공의를 만들기 위하여 전체의 뜻을 따라 내 뜻은 다 양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지요. 또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 질서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책벌이나 징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전히 징벌과 치리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일 가볍게 이 벌 주는 거는요 수찬 정지입니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더라도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좀 그것보다 무거운 벌이 있다고 하면은 면직입니다. 목사님 아니 직분도 떼어버리고 장로님 직분도 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교입니다. 교회에서부터 나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 요즘은요 분쟁 때문에 간혹 가벼운 징벌 같은 건 노예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간혹 있기는 해도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 이거 없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라도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면은 교회가 뭐 이밖에 없나? 뭐 다른 교회 나가면 되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옛날의 신약교회는 빌립보 교회다 혹은 무슨 골로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지역에는 그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닐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벌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합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신약교회 때에 여러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그냥 아주 형편없이 어지럽게 만들었거든요. 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런 이단들이 나올 때마다 교회는 엄중한 벌을 주어서 교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왜요? 건강한 교회, 정말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질서를 세우는 것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돼서 이 몸인 교회가 주님의 머리 되심에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질 때 우리는 곧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이 1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조금 이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합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한 다음에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는 20절에 가서도 또다시 핵심을 짚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죄인을 총유한 교회의 본질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18절 말씀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뭐 세상에 있는 우리가 우리 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따라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하늘의 이루어짐이 우리에게 계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 전에 이 마태복음 앞에서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만은 이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 했어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제 너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그전에는 시몬이었거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데 옛날 이 중세기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착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톨릭에서 이 말씀을 착각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황청은 일대 교황 베드로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 그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서 그 베드로의 시신을 어디에서 찾아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신을 성 베드로의 성당 밑에다가 묻어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죽었을 때가 1세기 아닙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10년, 2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도 더 지나서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은 그 베드로의 시신이 어디서 찾아가지고 1000년 전에 그걸 베드로 성당 지을 때 성당 밑에다가 베드로 시신이라고 해서 묻어놓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톨릭 공격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이 이 말씀을 잘못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공회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 열쇠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에게 주었으면 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에 묶거나 풀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주었다. 뭘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천국 열쇠를 주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는 무엇이 가득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이 교회 위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답다. 교회다운 교회다. 여러분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 교회는 평화를 만들어가고 문제 해결보다는 평화를 권고히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평화는 공의라는 것을 통하여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교회는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되고 그런 교회야말로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면서 끝내고 보니까 목사답다 하는 것이 뭔지 명확해지더라. 사람들이 인정이 많아. 설교를 잘하셔. 마음이 좋아요. 또 어떤 사람, 참 그 뭐 인물 잘생겨서 멋있어. 근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해당 사항 아무것도 없지만은 진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주님의 평화와 공의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바로 그 질문에 스스로 성실하게 대답하고 냉철하게 판단받으면 제가 어떤 목사인지 여러분 구별이 될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 어떤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이겠습니까? 질문하면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공의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질서 속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뛰어들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과 평가가 여러분을 성도답다라고 판별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무는 그 끝이 연약하다. 가지는 끝이 연약하기 그지없다. 뿌리도 끝은 연약하기 그지없다. 아주 약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나무는 그 연약한 뿌리 끝에 생명이 있으면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고 그 연약한 가지 끝에 생명이 있으면 거기서도 생명이 시작되는 게 나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와 또한 사명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임재로 바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로부터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이 교회다운 교회이고 무엇이 목사다운 목사이며 무엇이 성도다운 성도인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에서나 평화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며 일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